청취자님, 그 거대한 건축물이 와르르 무너지는 뉴스 영상 본 적 있으시죠?
아, 네. 보기만 해도 진짜 막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런 참사를 보면 그 직전에 엄청난 지진이 있었거나 아니면 무슨 폭발물 같은 강력한 외부 충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붕괴가 워낙 극적이니까 뭔가 큰 원인을 찾게 되죠.
근데 붕괴 현장을 조사하는 구조공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실은 훨씬 더 소름돋더라고요.
아, 외부 충격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건가요?
네, 그 거대한 파국이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구조물 깊숙한 곳,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미세한 실금 하나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죠.
와, 그 작은 균열이 서서히 기둥에 힘을 빼앗고 있다가 어느 날 임계점에 도달해서 싹 다 무너뜨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청취자님과 함께 살펴볼 주제가 바로 그 미세한 균열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실제로 완벽해 보이는 어떤 상태나 시스템이 무너질 때는 항상 그 전에 기초를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었던 구조적 붕괴, 그러니까 인간 본성 자체가 무너져 내린 그 최초의 지점을 심층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자료가 그 유명한 신학자 로버트 바노이의 구약 역사 강의 노트죠.
네, 맞아요. 그중에서도 창세기 3장에 기록된 타락 사건을 분석한 내용인데요. 이게 단순히 고대 문헌이나 종교적인 텍스트로만 읽으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인간 심리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통찰이 담겨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이 자료는 인간이 유혹에 어떻게 굴복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서로에게 마음을 닫고 방어적으로 변하게 되었는지를 놀랍도록 치밀하게 해부하고 있거든요. 자, 본격적으로 이 자료를 파헤쳐볼까요?
좋습니다. 아까 그 건물 붕괴 비유를 드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 에덴 동산이라는 그 완벽했던 상태의 균열을 내기 위해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꽤 충격적이에요.
뭔가 엄청난 위협을 가하거나 논리적으로 압도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전혀 아니죠. 뱀은 칼을 대고 협박하지도 않아요. 아주 일상적이고 가벼운 질문 하나를 툭 던집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요.
그냥 들으면 단순한 팩트체커용 질문 같아요.
맞아요. 근데 곰곰이 뜯어보면 그 속에 아주 치명적인 독이 숨어 있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입니다.
아, 질문의 형체를 띠고 있지만 사실은 아주 무서운 암시를 주입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이 질문의 기저에는 너희를 창조한 그 신은 사실 그렇게 너그럽거나 선한 존재가 아닐지도 몰라. 이런 메시지가 깔려 있는 거예요.
동산의 과일을 먹는 그토록 무해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조차 통제하려고 드는 억압적인 통제광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요?
네, 바로 그거죠. 상대방의 마음에 위심이라는 아주 미세한 실금을 내는 겁니다.
와, 누군가의 선의를 교묘하게 비틀어서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전이네요. 근데 제가 이 자료에서 진짜 무릎을 쳤던 부분은 그 질문을 받은 하와의 반응이었어요.
하와가 어떻게 반응했죠?
하와가 하나님의 그런 분이 아니라고 방어하는 것 같으면서도 약간 미묘하게 자기 말을 보태거든요.
아, 원래 명령엔 없던 뭐를 추가한 부분 말씀이시군요.
네네. 하나님이 원래 하셨던 명령에는 없던 너희는 그것을 만지지도 말라 이 말을 설쩍 끼워 넣잖아요. 이걸 보면서 저는 10대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일상에 딱 떠올랐어요.
오, 10대 자녀요?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모가 자녀 안전을 위해서 밤 10시까지는 무조건 집에 들어와야 해 라고 통금 시간을 정해줬다고 생각해보죠. 자녀도 처음에는 그게 자기를 보호하려는 규칙이라고 머리로는 이해할 겁니다.
그렇죠. 처음엔 다들 수긍하죠.
근데 친구들이 밤늦게까지 노는 걸 보면서 서서히 불만이 쌓이다가 결국 다른 친구들한테 가서 풀평을 털어놓을 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완전 독재자야. 이렇게요.
맞아요. 나보고 아예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말래. 이렇게 과장하는 거죠. 사실과는 전혀 다르지만 자신이 통제받고 있다는 그 억울함을 극대화해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와, 그 비유가 하와의 심리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네요. 자료에서도 하와가 그 만지지도 말라는 과장된 재현을 스스로 추가한 현상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아, 그냥 기억력이 나빠서 말을 실수한 게 아니군요.
절대 아니죠. 이 과장은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 통제받는 것에 대한 은밀한 반감,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가혹한 규칙을 강요하신다, 이런 짜증과 억울함이 싹 텄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와, 소름 돋네요. 과일을 입에 대기도 전에 이미 내면의 기초에 심각한 균열이 쫙 가고 있었던 거네요.
네. 마음의 억울함이 피어오르고 주어진 규율에 불만이 생기면 외부 조작에 얼마나 쉽게 넘어가게 되는지 보여주는 거죠.
진짜 그 틈을 뱀이 놓치지 않잖아요.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번엔 아예 단언을 해버리더라고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다 하고요.
창조주의 정직성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발언이죠. 하지만 진정으로 치명적인 수법은 그 직후에 이어집니다.
어떤 수법이요?
사탄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덧붙이거든요. 100% 거짓말보다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놓은 기만이 훨씬 더 위력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생기는데요. 제가 자료를 읽다가 약간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어떤 부분이 혼란스러우셨나요?
나중에 사건이 다 벌어지고 난 후인 창세기 3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요.
네, 그런 구절이 있죠.
그렇다면 뱀이 한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팩트잖아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게 사실이라면 대체 이 뱀의 말이 왜 그토록 치명적인 기만술이 되는 건가요?
아,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지거든요. 사탄의 말에 팩트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은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네, 하지만 사탄의 결정적인 속임수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을 완전히 비틀어버린 데 있습니다.
해석을 비틀었다고요? 어떻게 진실을 왜곡한 거죠?
사탄은 선악을 알게 되는 그 변화가 인간을 위대하게 만들고 더 자유롭게 해주는 뭔가 놀라운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라고 암시한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라는 사실은 맞췄지만 그게 인간에게 철저한 파멸을 가져다 줄 거라는 진짜 결과는 쏙 빼놓고 축복처럼 포장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는 것,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결정하는 유일한 권위자는 이 우주에서 오직 창조주 한 분뿐이잖아요.
그렇죠. 피조물인 인간이 그 기준을 정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그 선악과를 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자리를 피조물인 인간이 밀어내고 찬탈하겠다는 선언과 같아요.
와, 찬탈이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엄청나네요.
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직접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겠다는 절대적 자율성을 향한 쿠데타인 셈이죠. 사탄은 이 파멸적인 쿠데타가 마치 인간을 진정한 신으로 만들어줄 것처럼 속인 겁니다.
스스로 도덕적 잣대가 되겠다. 정말 듣기엔 달콤하지만 그 본질은 너무나 오만한 반역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심리전이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분석한 대목도 아주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아, 하와가 나무를 바라볼 때 그 장면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느끼잖아요.
맞아요. 이 대목은 신약성경에 나오는 요한일서 2장 16절과 완벽한 평행 구조를 이룬다는 점에서 학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어요.
아, 그 세상을 지배하는 세 가지 욕망 말씀하시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요.
네, 정확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과일을 보며 느낀 먹음직하다는 육체적 식욕에 대응되고요.
안목의 정욕은 보암직하다는 그 심미적 욕구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지적 교만과 자아 실현의 욕망에 정확히 연결됩니다.
단순히 성경 구절 짝이 맞는다는 걸 넘어서 이게 현대인들이 유혹에 빠지는 방식이랑 완전히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의 본성이죠.
우리가 어떤 물건에 충동구매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할 때를 보면요. 처음엔 그저 감각적으로 끌리잖아요. 그게 육신이죠.
네, 그러다가 겉보기에 너무 멋져 보여서 갖고 싶어지죠. 안목의 정욕이고요.
그러고 나서 결국 이걸 가지면 내가 남들보다 더 우월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 같다는 그 이생의 자랑이 결합될 때 선에 딱 넘게 되거든요.
우리 삶의 모든 유혹이 작동하는 범용적인 알고리즘을 이 고대 텍스트가 이미 완벽하게 꿰뚫어보고 있는 셈입니다.
네, 진짜 소름 돋네요. 결국 하와는 스스로 결단을 내리고 과일을 먹게 되죠. 그리고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고요.
아담도 결국 그걸 받아 먹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자료가 인용하고 있는 신학자 존 머레이의 분석이 정말 예리하더라고요.
아, 남자를 무너뜨리는 그 방법 말씀이시죠?
네, 남자를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은 외부의 거창한 적이 아니라 그 남자가 가장 사랑하고 굳게 신뢰하는 여자를 통하는 것이라는 분석이요.
진짜 깊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통찰이에요. 물론 아담 역시 변명의 여지 없이 자기 자유 의지로 선택하긴 했지만요.
그렇죠. 하지만 그 유혹이 가장 거부하기 힘든 형태, 즉 자신이 모든 경계심을 풀고 있는 배우자의 손을 빌려 다가왔다는 점은 우리 인간관계의 취약성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맞아요. 근데 제가 존 버레이의 분석에서 멈칫하면서 두 번, 세 번 다시 읽었던 부분이 따로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었나요?
바로 죄가 성립된 정확한 시점에 대한 그의 주장이었어요. 우리는 하니 그들이 선악과를 탁 베어문 그 물리적인 순간에 타락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보통 다들 그렇게 상상하죠.
근데 머레이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머레이는 그것을 공감적 여흥이라는 아주 탁월한 심리학적 언어로 설명하거든요.
공감적 여흥이요? 뭔가 마음의 여지를 둔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하와가 사탄의 그 교묘한 제안을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단호하게 잘라내는 대신에 마음속으로 생각해보니 일리가 있네 라고 생각한 그 시점이요.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속인 건 아닐까? 하면서 그 유혹적인 생각을 마음속으로 즐기기 시작한 거군요.
네, 물리적으로 손을 뻗어 과일을 따기 훨씬 이전에 그녀의 내면이 이미 거짓말에 공감하고 항복해버린 그 생각의 순간, 그곳이 바로 붕괴가 시작된 진짜 원점이라는 겁니다.
와, 이거 완전 우리가 흔히 보는 직장 내 횡령 사건 같은 거랑 똑같잖아요.
횡령이요? 아, 그 범죄가 시작되는 심리 말씀하시는군요.
네네, 어느 날 갑자기 돈을 훔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엔 그저 장보 보면서 아, 여기서 숫자 하나만 바꾸면 아무도 모르겠네 상상해보는 거죠.
그러다가 마는 이 회사에서 대우를 못 받고 있으니 이 정도는 가져갈 권리가 있어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죠.
맞아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공감적 여흥을 즐기는 순간 이미 범죄는 시작된 거나 다름없는 것처럼요. 결국 손을 뻗어 과일을 딴 건 오랫동안 진행된 심리적 붕괴가 겉으로 드러난 최종 결과물일 뿐이었네요.
정확한 연결입니다. 내면의 실금을 방치한 결과가 결국 행동으로 돌출된 것이죠.
자, 근데 청취자님, 우리가 지금까지 추적해온 이 과정은 사실 굉장히 느리고 서서히 진행되는 심리적 타협의 과정이었습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 기나긴 내면의 타협 과정이 끝나고 행동으로 딱 옮겨진 순간, 그로 인한 파국은 완전히 다른 속도로 막 벼락처럼 찾아오잖아요.
행동의 결과는 진짜 잔인할 정도로 즉각적이었어요. 과일을 먹자마자 그들의 자신들의 상태가 예전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니까요.
성경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기록하잖아요. 엄청난 수치심이 돌발적으로 덮쳐온 건데,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인가요?
수치심이 덮쳐왔다는 것의 의미 말이죠.
네, 청취자님의 입장에서 제가 조금 삐딱하게 반론을 제기해 볼게요.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에 인지하게 된 것, 그러니까 남녀가 서로에 대해 성적인 의식을 갖게 된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죄악인가요?
아, 성적인 의식 자체를 죄로 보는 거냐는 질문이군요.
그렇죠.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잖아요. 성적인 결합 자체가 나쁜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타락의 본질을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라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무화과나무 잎 사건이 결코 인간에게 성적 의식이 최초로 생겨난 기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성이나 육체적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거군요.
전혀 죄가 아닙니다. 성 그 자체는 창조주의 아름다운 선물이니까요.
그럼 이들이 갑자기 느낀 이 숨막히는 수치심의 진짜 정체는 도대체 뭔가요?
이 수치심은 물리적 벌거벗음에 대한 부끄러움이라기보다 죄책감에서 터져나온 일종의 심리적 반사작용입니다.
반사작용이요?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반응이란 뜻인가요?
네. 창조주를 거역하고 스스로 신이 되려 했던 그 무거운 죄책감이 내면을 강타했고, 그로 인해 자신들의 영적인 발가벗겨짐을 깨달은 거죠.
아, 영적인 발가벗겨짐.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완벽하게 투명했거든요.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는 완전한 조화 속에 있었는데, 그 조화가 파괴되었다는 것을 서로의 눈빛 속에서 발견한 겁니다.
와, 잎사귀로 가린 건 단순히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서로를 향해 굳게 닫혀버린 마음, 그리고 타인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이었네요.
맞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낯설고 이질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자료를 보면 이 수치심에 대해 굉장히 흥미로운 양면성을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타락한 본성을 갖게 된 인간은 필연적으로 타인을,
심지어 가장 가까운 동료 인간조차도 통제하고 착취하려는 성향을 띠게 된다고요.
신적인 권유를 잃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중심이 되기로 한 인간은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변하거든요.
아, 남을 더 이상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는 거군요.
네, 타인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할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려 하죠.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착취적 본성이 가장 위험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영역이 다름 아닌 성적인 관계입니다.
성적인 착취 말씀이시죠?
자료에서는 훗날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었을 때 그의 아들 함이 보인 행동을 언급하는데요. 이는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서 타인의 취약한 상태를 성적으로나 권력적으로 착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경고하는 대목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이 갑자기 수치심을 느끼고 자신의 무방비한 상태를 본능적으로 막 숨기고자 했던 행동이 단순한 죄책감의 결과물만은 아니었겠네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다루는 자료가 제시하는 가장 놀랍고도 역설적인 통찰입니다.
역설적인 통찰이요?
수치심은 분명 타락과 죄책감이 만들어낸 씁쓸한 열매가 맞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서로에게 100% 투명할 수 없게 되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 타락한 세상에서 수치심은 인간을 보호하는 아주 필수적인 안전장치이자 축복으로 작용합니다.
와, 수치심이 축복이자 안전장치라고요?
만약 본성이 이기적으로 변해버린 인간에게 수치심이나 경계심조차 아예 남아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방비 상태에 놓인 타인을 아무런 윤리적 거리낌 없이 유린하는 뻔뻔함이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아, 그러니까 잎사귀로 옷을 만들어 입은 게 단순히 부끄러움을 감추려는 용도가 아니었군요.
네. 서로가 서로를 차취하지 못하도록 거리를 두는 최소한의 방어막이었던 거죠.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깊은 위로가 되는 해석이네요. 우리가 타인에게 함부로 다가가지 못하는 그 벽이 사실은 서로를 지켜주는 울타리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이 단절된 관계, 서로를 잎사귀 뒤에 숨어서 바라봐야 하는 이 슬픈 상태는 영영 회복될 수 없는 건가요? 우리는 영원히 서로를 두려워하며 방어막을 치고 살아야만 하나요?
다행히도 자료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매우 희망적인 단서를 남깁니다. 타락한 세상 안에서도 이 수치심의 장벽을 안전하게 허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있다는 거죠.
오, 그런 공간이 어딘가요?
바로 성경적 의미의 진정한 사랑과 헌신이 지배하는 결혼 관계입니다.
아, 결혼이요.
두 사람이 서로를 절대 착취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언약 안에 머물며 함께 창조주께 순종하고자 할 때 비로소 방어막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서로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잎사귀를 거둘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비록 이 땅에서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창세기 2장 25절이 묘사했던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순수하고 투명했던 타락 이전의 생태에 놀랍도록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를 방어할 필요가 없다는, 상대방이 나를 착취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완벽한 신뢰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잎사귀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네요. 진짜 감동적입니다.
네, 관계의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 잘 보여주죠.
창추자님, 오늘 우리는 짧은 분량의 고대 텍스트를 통해 참으로 거대한 인간 심리의 지도를 여행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의심에서 출발해 불만을 키우고 내면에서 유혹과 공감적 여운을 즐기며 합리화하다가 결국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겠다는 자율성의 찬탈에 이르게 되는지를 보았죠.
정말 깊고 섬세한 분교의 과정이었죠.
네, 그리고 그 대가로 타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한 채 서로를 착취의 대상으로 보게 되어 결국 잎사귀 뒤에 스스로를 숨겨야만 했던 뼈아픈 단절의 역사도 확인했습니다.
이 긴 분석의 끝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게 결코 수천 년 전 중동 지역의 화석화된 신화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늘날 우리 현실이랑 너무 똑같으니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진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섞인 가짜 뉴스나 타인의 뒷담화에 얼마나 쉽게 공감하며 넘어가나요? 또한 우리 내면에 숨겨진 그 알량한 죄책감과 수치심이 우리가 맺고 있는 수많은 인간관계를 얼마나 방어적이고 피곤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비춰주는 너무도 강력한 거울입니다.
네, 진짜 오늘 다룬 내용은 인간 본성에 대한 해부학 강의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이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이 자료가 던져준 통찰을 바탕으로 청취자님들이 일상으로 돌아가 꼭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하는 흥미로운 화두가 하나 남아있죠.
네, 자료를 유심히 읽다 보니 수치심은 문화나 양육 방식과도 깊은 관련이 있으며 특정 문화권에서는 벌거벗음에 대한 수치심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라는 짧은 언급이 나오거든요.
아, 문화마다 수치심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군요.
네, 저는 이 대목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이 강렬하게 겹쳐 보였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완전한 개방성과 해방이라는 이름 아래 의도적으로 모든 형태의 수치심과 도덕적 경계를 구시대적인 억압이라며 아예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갈수록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근데 아까 우리가 나눈 이야기, 즉 수치심이란 타락하고 이기적인 세상에서 서로를 향한 무자비한 착취를 막기 위해 부여된 본능적 방어 기제다라는 관점을 여기에 딱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와, 그거 진짜 날카로운 접근인데요.
사회가 약속하는 것처럼 수치심이 완전히 사라진 세상은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낙원을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방어막이 모두 사라진 채 서로를 더 교묘하고 합법적으로 착취하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야만으로 우리를 이끌고 갈까요?
아, 진짜 처음에 이야기했던 구조물에 생기는 그 미세한 균열을 고치기는커녕 아예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마저 자유라는 이름으로 다 뽑아버리는 셈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방어막이 사라진 세상에서 인간의 이기심이 어디까지 폭주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아찔합니다.
상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많은 것을 고민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던진 이 거대한 질문들, 일상 속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수많은 정보와 유혹을 마주할 때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 어떤 심리적 굴복이 은밀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스스로 깊이 탐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가장 거대한 붕괴는 항상 가장 작은 균열에서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 이라고 속삭이는 그 가장 은밀한 마음의 동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요. 오늘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